아멘.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K 체포노 이대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감옥의 종류가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6가지 감옥이 뭐냐?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 이게 뭐냐? 나만 예쁘고 나만 잘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공주병, 왕자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로 내로남불의 사람들이죠. 자기 도취의 감옥.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만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많지만은 그 좋은 점,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항상 비판만 일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비판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세상 만사를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노, 절망스럽다. 그래 소망이나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언제나 절망하고 절규하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입니다. 늘 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황금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는 늘 근심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과거지향적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좋게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 상태는 정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이라는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K. 제프 노이드라는 이분은 이 6가지 감옥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주로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감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옥 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섯 가지 감옥 중에 갇혀서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여섯 가지 감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욕과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속이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5장을 오늘 우리 읽었는데 그 앞에 34장을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야곱의 가족들이 외삼촌 집인 화란에서 자기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중에 세겜이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때를 3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겜 땅에 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동네 구경을 나갔습니다. 세겜 동네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 나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죠. 히위 족속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세겜이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했죠. 이 세겜 추장인 세겜에게 이제 추행을 당합니다. 강남을 당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그만한 문화에서 이방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 곧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서 세겜 집안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느냐?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칼로서 죽입니다. 그래서 강간은 사륙으로 이어지고 사륙은 그 더 큰 복수를 불러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이 세겜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축복을 많이 받고 가득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집안이 갑자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창세기 34장 30절에 아버지 야곱의 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셀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이제 죽였죠. 그러니 세겜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야곱의 가족들을 전멸시킬 것 아닙니까? 야곱의 진단대로 갑자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잘나가던 집안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야곱의 집안에 불어닥친 이 재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야곱의 가정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곱의 집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큰 은혜의 해결책이 야곱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죽음의 멸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야곱에게 어린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기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위기에 피할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인간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위기를 만나게 되고 곤란을 만나게 되고 가딱 잘못하다가 닥다가는 멸망받을 그런 위기가 닥쳐오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베델에서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위기를 베델에서 해결해 주리라. 그것이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 멸망의 일을 다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딸 디나 때문에. 그런데 35장 1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집을 살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답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과 파탄에 이른 야곱 그리고 그 가정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신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아, 네가 정말 절망스러운 멸망을 당하리라는 이런 절망과 이런 절규 속에서 네가 근심하긴 하지만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네가 만든 그 감옥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네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의 백성들의 약속한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장소 몇 년 전이냐? 20년 전입니다.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베델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 잊어버리고 예배 안 나오고요. 교회 안 나오고 아예 난 나가기 싫다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붙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예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야곱도 그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쾌락, 자기의 깨락, 인간의 자유, 물질의 부여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 가족은 여섯 가지 이 앞에 제시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가소평가하고 예배에 자주 빠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야곱 개인과 그 가족의 경우처럼 집안이 멸망할 수 있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런 멸망의 위기가 도달할지 모릅니다. 야곱의 경우는 디나의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살았던 야곱의 삶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그가 얍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 혹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행위는 33장과 34장에 넘어오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32장에서는요. 야곱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 안 주면 하나님 먹지 않겠습니다. 팍 뻗대고 밤새도 시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33장, 34장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야곱은 10년 이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당장 때리지 않습니다. 한 5년, 10년 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있다가요,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때립니다. 그렇게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때, 형의 분노 때문에 도망을 갈 때 애타게 절박하게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 때문에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간절한 그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죠. 야곱의 신앙은 절박하고 처절한 그의 상황에서 빛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을 건넌 도착한 세겜 땅은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예산전쟁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물질도 더 뭐 벌 안 벌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한 부유하고 평안스러운 목초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겜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잊고 산 세월이 1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고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무슨 은혜와 형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중지시키면 전기 끊어버립니다. 수도 끊어버립니다. 뭔 삽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세월 동안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 4절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니까 사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기구리 뭘까요? 금이겠죠. 그리고 그 금 기구리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숨기는 형상을 가진 기구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기구리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10년 동안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델에서 서원했던 서원도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우상과 부적을 몸에 달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야곱, 그는 이제 100%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방민족처럼 살았다는 것. 여러분 가나안이 거꾸로 읽으면 뭔지 아세요? 안 나가입니다. 예배 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야곱의 가족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야곱의 집안에 큰 시험과 멸망의 재앙이 닥친 것은 당연한 결과요 필연적인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닥친 또 한 번의 멸망의 비극적 속에서도 감동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그 10년 동안도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냐고 이방신을 숨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고 이 세겜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 택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베풀어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멸망으로부터 살아나는 방법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야곱의 집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인 예배 처소를 지어서 이곳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그 약속을 체결한 이후 하나님은 야곱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과 약속을 외면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까먹어버렸습니다. 살기 좋아지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도 예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지도 않고 11조도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잃어버린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음으로는 그곳에서 11조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기억상실적 환자가 기억이 되돌아온 것처럼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세겜에서까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베풀어주신 물질의 11조로 제단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칠게 불던 가정의 풍파, 멸망의 풍파가 잠잠해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9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주신 은혜를 보면 복된 이름인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의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야곱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 왕들이 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위기, 멸망의 위기를 피할 해결책인 베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예배할 나의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우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로 걷는다든지 두 팔을 가지고 뭐 움직인다든지 코로 숨을 쉰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의 육체적 행동이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손으로 붙잡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한적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반해 인간은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만큼은 이렇게 만나기 힘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야곱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신을 만나러 갑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해 가가지고 거기서 불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절대자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특별히 야곱이 외로울 때 야곱이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야곱이 멸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엘베델의 은혜. 엘베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이 또 뭡니까? 베이트 엘인데 베이트는 비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 베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엘 베델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 만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여름의 도움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인간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 시골 동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다니는데 어느 건장한 시골 농부 청년이 전도사님 턱 밑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주먹을 뿜 끊치면서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날 산에 집을 캐러 갔습니다. 산에 집을 캐러 갔는데 발등만한 취기, 너무너무 좋은 취기를 발휘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취기 큰 바위 틈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두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취기 탐이 나가지고 칡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막 파고 들어갔습니다. 바위 밑에 흙이 없어지죠. 칡 파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파가지고 손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칡을 쫙 빼려고 하는 순간 큰 바위가 그 사람의 팔을 꽉 눌러버렸습니다. 이게 칡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팔이 안 빠집니다. 팔이 안 빠집니다. 이 사람이 새파랗게 질려갑니다. 동네 집에서 이 사람이 산에 갔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반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산에 찾으러 갔어요. 산에 찾으러 가니까 그 바위 밑에 손이 깔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 안 빠집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손을 찍었다, 손을 절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손 잘려야죠. 그 하나님 믿죠.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내 주먹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에워싸이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여도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인 멸망의 위기를 만나도 피할 길이 보장이 된 사람이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구약의 의미를 보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순한 목자로서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중에서 저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 예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특별하고도 예상치 못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드렸던 예배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힘들었던 예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전염병 예방이라는 그럴듯한 조건을 가지고 예배, 교회 예배를 간섭하고 통제할 때 예배를 빼앗기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멸망의 큰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현장 대면 예배를 사명감으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최고도 성경적 바른 예배인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불굴의 믿음이 더욱 필요함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요, 현장 예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의 가정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현장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배 현장에 모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현장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9절 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그렇게 핍박이 심해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현장 예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현장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전쟁통이라도 어떤 유행병이 돌아다니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입니까? 아니요. 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성경에 제시한 바른 예배인 현장 대면 예배를 외면하고 무서워서 피함으로 바른 성경적 예배, 사도행전의 예배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주일인데도 교문을 걸어 잠그고 교문을 걸어 잠그었잖아요. 또 교인들은 무서워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여러분 죽음이 겁났습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지옥 갈까봐 겁이 났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셔야지. 코로나 걸리고 무서워서 교회가 안 나온다? 저 무슨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인데도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전하내고 예배의 모습을 영상으로 교인의 가정마다 송출했습니다. 앞다투어 영상 기술을 자랑하듯이 이 기간이 장장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혹은 안락한 소파에서 식탁에서 안방에 앉아서 심지어는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마음만 집중하게 된다는 아니를 방자한 가인의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많은 교인들이 참된 성령적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인간이 생각한 제멋대로 들어도 된다는 죽은 예배신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사회시는 아벨의 예배가 대부분 없어지고 가인의 예배로 제멋대로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절규하며 제 자신과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셨고 저의 예배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약과 북한에 더 심해진 도발과 왜 심해진 도발이 심해진지 아세요? 이 남한의 교회들이 주의할 예배당 문을 가로잡기 때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끔찍한 아비규환의 죄악이 이 민족에 닥치는지 느끼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은 이태원의 아비규환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문을 가로잡기 때문에 멸망의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당 문을 가로잠그고 현장 대면 예배를 잊어버린 결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야곱의 위기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치는 수치스러운 한국의 예배 역사입니다. 지금도 인간적인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헤어나지 못하는 맹목상, 가난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 대면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뽑힌 것 대표적인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첫째로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행복한 모습.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첫째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그 행복한 얼굴. 이게 두 번째로 행복하다는 거야. 셋째는 대수술에 성공한 외과 의사의 행복한 그 모습. 이 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주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감격하며 행복한 얼굴 표정으로 성전 문을 나서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감격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의 모습은 천사에 비할 바가 있을까요? 모나리자인 미소에 비할 바 있을까요? 그 행복한 얼굴은 미스 코리아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은 눈을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현장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새벽, 낮, 오후, 기도의 시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열심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둘째는 정한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물론 거리관계나 교통수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을 감안해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철저히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태도를 준비하시고 복장을 준비하시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헌신할 마음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예배에 방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모든 모임보다 예배에 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낮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부서 뭐 성도부나 뭐 전도부나 셀 모임이나 청년부가 따로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녀노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함께 찬송과 함께 기도와 함께 경배하는 예배가 교회의 최우선 기능이며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예배는 생활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편의상 그리고 형편상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삶의 예배, 생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에 대한 결단을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시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니었더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없이 하는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공적인 예배 장소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야곱과 가족들에 임했습니다. 5절 보면요, 예배드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그 야곱 가족들에게 그 세겜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떠나 하나님이 그 사민 고을들로 떠났으나 하나님 하나님께 그 사민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예배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야곱은 거기서 고스란히 다 가족이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는 그 가족을 충격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자들, 여러분의 상대를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절 이하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시고 생물과 번성하고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리라. 여러분 땅을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땅 몇 평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위기를 피할 해결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예배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위기를 베델, 전능하신 해결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현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현장인 베델을 주신 것은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인 베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까지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는 베델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모든 어려움, 모든 염려들을 없애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없애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을 예민하지 맙시다. 베델을 잊지 맙시다. 얼마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베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